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39페이지 우리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1000번째 무명으로 감사함을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질 지키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소서라며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들인 교회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또한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재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 그리고 남성세 리더들께서는 오늘 타교회 탐방차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과연 주인이 맞나? 그 주인이시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우지하고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기는커녕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게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모습만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를 보았을 때, 역사 전체를 둘러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에서도 그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아주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찍이 사냥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까지 내세우면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이나 신뢰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목과 불화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죽이겠다 그러고요. 죽이기 전에 그 전에 그 형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 그리고 그 형제가 빼앗아갔다고 그 형제를 죽이겠다고 그런 불화의 모습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전투구의 틈바구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성도 없었고요, 행동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네가 거짓말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야곱을 충동해라, 야곱을 부추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가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사건은,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쌍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웁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제가 축전을 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두움과 죄악으로 인해 짓밟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인간들이 서로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 막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2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고 너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27장 27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언뜻 보면 상당히 세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런 등의 이 표현을 보면요, 보통의 아버지들이 그 자식들에게 빌어주는 그런 축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8장에 가면요,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서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또다시 축복합니다.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도리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장에서 한 이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 그 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물러가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바로 등장합니다.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에 나가 열심히 사냥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으는 자, 아버지 다 잡으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축복을 받고 물러갔는데 그럼 또 오니까 이삭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한 자라가 부자가 누구란 말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을 하는 이삭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에서도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기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렇게 묻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삭이 이 대답을, 이 물은 질문의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일이 지금 크게 꼬였구나, 잘못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지금 이삭은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아, 야곱이 에서를 지금 속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 에서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이삭은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가만 생각하면 이 말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서 나의 여러분의 둘째 아들이 지금 야곱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 야곱을 불러다가 병을 치고 방금 전에 축복한 것 원점으로 되돌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빼앗고 다시 회수하고 본래 의도했던 대로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속였어 여기에 가야 될 걸 훔쳐가는데 속이고 훔쳐가는데 사기치고 가는데 오히려 반드시 그 아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갖고 간 것 다시 굴러서 햇소리로 몽둥이로 치고 다시 한 거 축복인 거 다시 회수하고 다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에게 한 축복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삭은 인정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이삭이 조금 전에 에서가 들어와서 말할 때 그때 그가 크게 경악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뒤늦게 등장했을 때 이삭이 크게 경악했습니다. 온몸을 부르부르 뜨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가로챈 것이 너무 괘씸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허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그러져서 그래서 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부르부르 떨었을까요? 뭐 일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사건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크게 경악하고 부르르 뜬 것은 바로 사랑하는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허탈해서이거나 아니면 야곱의 그 간교한 행위가 너무 야비해서 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남아 바로 사태의 진실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뜬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상속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는 에서라고 당연히 에서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상속권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커다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충동하여 아비를 속이는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불화와 반목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구나. 아내가 나를 속이고 아들이 나를 속이고 아들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렸구나. 자신이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부르르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삭은 단지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이 얼마나 엄청난 사태를 불렀는지를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방자하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 상황에서 보면요,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강청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 마지막 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8절과 40절입니다. 38절에서 40절.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약속된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에서가 살아갈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칼과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칼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싸워서 나가야만이 생존 가능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에서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칼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나라가 야곱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삶은 야곱에게 주어진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나라와 야곱의 나라가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이 말은 소금수에 의한 것이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선언된 축복, 일단 내가 내뱉은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체념의 말, 그 말이 아니라 속임수에 의한 그런 선언된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뒤늦게나마 인정한단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쩌면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사실을 얘네들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사실을 듣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전체를 깊이 탐색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만이 아전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표면에 드러난 것처럼 에서의 몫인 그 장자 명분과 축복을 야곱이 속에 취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가만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제사장의 아집, 유다의 배신,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그 이해관계가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을 죽였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한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에 그저 참여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참여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한다 라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죄악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취된 것이 뭡니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는데 그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 죄악된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에 온 세계 열방을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을 언뜻 보면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잔꾀만이 횡행할 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내게 이런 시련, 내게 이런 어려움, 내게 이런 실패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고 만사형통의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갈망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의 손길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해가지 않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이나 길보다 높다. 귀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목걸이를 준 것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야 만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웃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여 세상을 쫓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정말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사랑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그 미래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성경의 진술, 이 성경의 이 고백을 확고히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을 가로질러 가시기 바랍니다. 혼탁하기 그지없는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약속하신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놓인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